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 국경과 인접한 시리아 서부 지역에 오늘 폭탄 공격이 가해져 터키가 지원하는 반군 2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격은 시리아 알레포 서쪽 아트메 국경 통과소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목격자들이 전송한 사진에는 피범벅이 된 시신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진 반군 대부분은 파일랍 알샴으로 불리는 반군단체 출신이라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국경지역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맞서 싸우는 반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또 유프라테스 방어로 명명된 이 작전에서 쿠르드 반군들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터키군의 불법 파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이라크 관영 텔레비전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터키 의회는 지난주 이라크 북부 지역에 약 2천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터키가 국지전을 유발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또 이라크 외무부는 성명에서 터키의 이라크 파병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그러나 이라크 파병은 쿠르드 자치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라크 내 터키군 대부분은 모술 북부 바시카 기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터키 주둔군은 이곳에서 쿠르드 자치정부군 페시메르가와 순위파 민병대의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단체 알샤바브 요원들로 추정되는 무장 괴한들이 소말리아 국경과 인접한 케냐 만데라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알리로바 만데라 카운티 군수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마을이 공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6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로바 군수는 또 보안군이 대응에 나서 부상자를 포함해 주민 27명을 구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케냐 언론들은 공격범들이 수류탄 투척에 이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포르투갈의 안토니우 구테헤스 전 총리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구테헤스 전 총리는 어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비공개 투표에서 15개국 가운데 13개국으로부터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반대표는 없었으며 나머지 두 개국은 의견 없음에 표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며칠 안에 유엔 총회에서 그는 사무총장으로 공식 인준될 전망입니다. 안보리는 오늘 최종 표결에서 구테헤스 전 총리의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안보리는 이어 유엔 총회에 구테헤스 전 총리를 공식 추천하고 여기서 최종 인준이 이뤄지게 됩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포르투갈 총리를 지낸 구테헤스 차기 유엔 사무총장 내정자는 지난해까지 10년간 유엔 난민기구 최고 대표로 활동해 왔습니다. 중국인들은 주변국들과의 영유권 분쟁이 군사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어제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분쟁이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특정 국가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물음에 61%는 인도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답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무려 81%가 비우호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55%가 우호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또 미국에 대해 50%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미국만큼 강력해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밝힌 응답자도 50%였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근무하던 50대 직원이 1급 비밀을 훔친 혐의로 연방수사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소장에 따르면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해롤드 토머스 마틴 씨는 지난 8월 27일 체포됐으며 그의 자택과 차량에서 발견된 디지털 저장 장치들에는 1급 비밀 문서를 포함한 여러 기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마틴 씨가 훔친 6건의 비밀 문서들은 여러 국가안보 현안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불로장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꿈꿨던 고대 중국의 진시 황제처럼 인간은 늙지 않고 죽지 않기를 바라왔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의 불로초로도 이루지 못했던 생명 연장의 꿈은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곤 했는데요. 실제로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성인 남녀의 평균 수명은 50대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70대에 육박하는 평균 수명을 보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엘버트 아인슈타인 의대 연구팀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장 수명은 115세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기대 수명이 상승했지만 지금은 인간에게 주어진 수명의 천장에 도달한 상태라는 것이 이 연구팀의 설명이었는데요. 특히 1960년대 이후 공식적으로 집계된 전 세계 최고령자의 나이를 살펴본 결과 115세를 넘긴 경우를 거의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수명의 한계는 분명 깨질 것이고 그것은 혁신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달려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생명 연장의 꿈은 한계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의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기에 더 의미가 있다는 어느 현자의 말이 떠오르는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6도 기록하고 있고요.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0월 7일 금요일 북한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5도 기록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2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3도에서 19도, 신의주 12도에서 17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5에서 21도, 함흥 13에서 17도, 끝으로 청진은 9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스티브 로렌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조금만 더 사랑해 주어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More 함께 감상해 보시죠.
Love the world has known. This is the love I'll give to you alone. More than the simple words I try to say. My life will be in your keeping, waking, sleeping, laughing, weeping, longer than always is a long, long time, but far beyond forever. But far beyond forever, you'll be mine. I know I never lived before, and my heart is very sur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러시아가 미국과 진행해오던 원자력 분야 연구 협력에 관한 협정을 중단하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틀 앞선 지난 월요일에는 두 나라 사이에 플루토늄 폐기 협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미국의 NBC 방송은 신냉전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어제와 오늘에 걸쳐 홍콩과 타이완 측에 각각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독립운동이 직간접적으로 가열되고 있는 데 대한 반발입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세계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국제규범인데요. 이게 다음 달부터 공식 발효된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러시아에서 들어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가 진행해오던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러시아가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고요?
네, 미국과 러시아가 원자력 발전과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서로 도움을 주기로 한 협정이 있는데요. 지난 2013년에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러시아 원자력공사 사장이 교차 서명한 이후에 지금까지 핵에너지 신기술이 나오면 즉시 공유하고 또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새로운 방법이 남은 또한 서로 가르쳐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두 나라가 의학 분야에서 원자력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을 성취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받았던 건데요. 러시아가 앞으로는 미국과 이런 협력 작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어제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총리실은 이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미국과의 원자력 에너지 연구 및 개발 협력 협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총리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며칠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월요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과의 무기급 플루토늄 폐기 협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협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을 서로 약속한 건데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보유분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버리고 이걸 다시 전기를 만드는 원료로 전환해서 상호 검증을 받기로 한 겁니다. 지난 2000년에 양국이 각각 해체한 자국 핵탄두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을 34톤씩 폐기하는 데 합의했고요. 2010년에는 이걸 원자력 발전 원료로 전환해서 재활용하기로 서로 약속했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에 이 협정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서 러시아가 앞으로는 크림반도 분쟁과 시리아 내전을 비롯해서 미국 및 서방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에서 핵무기 군비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여지가 생겼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 평화적인 핵에너지 사용은 물론이고요. 또 핵무기 감축 문제에서도 미국과 더 이상 협력하지 않겠다는 건데
네.
러시아가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월요일 미국과의 무기급 플루토늄 폐기 협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미국이 러시아에 비우호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예, 자, 여기서 말하는 비우호적 행동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6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중동 국가 시리아에서 최근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온건 반군을 돕고 있는 미국이 항구적인 휴전협정을 맺기 위해서 대화를 최근 진행해왔지만 난항을 겪었습니다. 대화 진행 중에도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 측이 반군 지역에 공습을 계속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급기야 미국 국무부는 지난 월요일 지속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강경한 어조의 대변인 논평을 내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무기급 플루토늄 폐기 협정 중단 발표는 이날 오후에 바로 뒤이어서 나왔습니다.
예. 자, 러시아가 시리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예.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도 있다고요?
네.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무력을 동원해서 이웃나라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한 뒤에 미국과 서방사회는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말하는 미국의 비우호적 행위는 크림반도 사태와 관련한 각종 제재 조치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RT방송을 비롯한 러시아 관영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화도 중단되고 또 협정도 중단된 상태고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빠르게 좀 악화되는 상황인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어제 저희 BOA 국무부 출입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걱정스럽다고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진단했는데요. 미국의 MBC 방송은 지난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서 공산주의 소련과 미국의 대치가 격화됐던 냉전 시대에 절정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최근에 나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가요?
예,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두 나라 관계가 나빠졌다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러시아 측이 최근 두 가지 핵 에너지 관련 협정 중단을 발표한 데 대해서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한 뒤에 이 분야에서 협력은 두 나라 사이에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협정 복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협정이 복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러시아 측이 최근 미국과의 두 가지 핵에너지 관련 협정에 대해서 중단을 선언한 것이지 폐기하겠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양국 사이의 관련 협정은 러시아 측의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서 언제든지 재가동될 수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과 타이완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네, 중국 국무원에서 타이완 문제를 담당하는 대만 사무판공실은 오늘 안펑산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형식의 타이완 독립과 분열 활동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중국 본토와 타이완은 모두 하나의 중국이라고 강조하고 어떤 세력이 됐든 13억 중국인의 결기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중국관영 인민일보의 국제 분야를 담당하는 환구시보도 오늘 논평을 통해서 인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양안 관계를 흔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타이완을 향한 강경한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이 신문은 이어서 중국 공산당이 대타이완 관계의 전제로 지키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바뀔 수 없는 상수라고 강조하고 이에 대해서는 협상이나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정부가 타이완을 상대로 강경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예,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이 최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홀로 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 총통은 지난주 타이완 집권 민진당 창당 30주년 기념 메시지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정부와 거리를 두고 독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중국 강경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차이 총통은 화요일자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관계 재정립을 위한 기회를 줬지만 중국 측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타이완을 압박했다고 비판하고 중국의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홍콩에 대해서도 중국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군요.
네, 2년 전 홍콩에서 진행된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을 이끈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화요일에 태국을 방문하려다가 거부당한 뒤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해서 다음날 귀국한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홍콩 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웡 비서장의 태국 입국 거부와 강제 출국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대중국 저항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 잡은 웡 비서장의 해외 활동을 막음으로써 홍콩의 민주화운동 세력과 독립운동 진영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중국 언론 매체들은 일제히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중국과 타이완 또 중국과 홍콩 간의 관계 최근에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군요.
예, 지난 1949년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국 본토에서 자리 잡고 이를 전후해서 장제스의 국민당이 타이완 섬으로 이동하면서 형성된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 이른바 양안 관계에는 7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부침이 있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해 분위기였습니다. 마잉주 전 총통이 이끄는 타이완의 국민당 정권이 친중국 정책을 이어왔기 때문인데요. 타이완을 중국에서 독립시켜서 주권국가로 만들자고 주장해온 민진당 주석인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 5월 타이완에서 취임한 뒤로 이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차이 총통이 본토의 중국 정부가 내세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줄곧 부정하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고요. 중국 측은 각종 국제기구에서 타이완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에서도 비슷한 형편이죠?
예, 홍콩 정부는 본토에 있는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 행정장관을 맡아서 이끌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달랐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실시된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 선거에서 독립운동 세력이 상당한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치권에서 중국 정부를 겨냥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다음 달부터 발효된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예,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정을 전 세계 73개 국가가 비준하면서 다음 달 4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유럽연합 EU의회는 엊그제 벨기에 브뤼셀의 의회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앞서 이번 주 초에 인도가 이 협정을 비준했고요. 지난달 초에는 중국 항저우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시에 협정을 비준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 기후변화 협정이 발효되게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집니까?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195개국이 서명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공장이나 산업시설, 또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의 주성분인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내용인데요. 미국과 중국, 인도, 그리고 유럽연합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이 이번에 모두 비준 절차를 마쳐서 전 세계적인 구속력을 가진 국제 법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도 이 협정에 따르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예, 각 나라들의 부과되는 의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죠.
예, 오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도 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 협정의 골자인데요. 이를 위해서 각국의 형편대로 탄소 배출 감축 비율을 배정하게 됩니다. 예, 각국이 이 비율에 맞춰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지 5년마다 관계기구의 감독을 정기적으로 받게 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부통령 토론회가 끝나면서 오는 일요일에 열릴 이 대통령 후보 2차 토론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일해온 계약 직원이 1급 비밀문서를 빼낸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 또 인터넷 검색 업체인 야후가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수신 이메일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만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여러 번 열리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26일에 1차 토론회가 있었고요. 이번 일요일 9일에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에서 2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1차 토론회는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이렇게 두 사람이 이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번 2차 토론회는 타운홀 방식으로 열립니다. 사전에 선정한 유권자들을 초청해서 이들의 질문에도 답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죠.
네. 자, 1차 토론회는 8천만 명 이상이 시청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지도 궁금하네요. 자, 네. 그런데 지난 부통령 후보 토론회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70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자, 공화당으로서는 시청률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이나 일반 유권자들은 대부분 이날 마이크 펜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더 잘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펜스 주지사가 케인 의원의 맹렬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평정을 유지하면서 대답을 잘했다는 건데요. 또 보수적인 입장을 강조해서 공화당 유권자들을 안심시켰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트럼프 후보보다도 뭐 더 대통령 후보다운 모습을 보여서 벌써 이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로 거론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트럼프 후보 역시 상당히 고무된 표정인데요. 이 자신이 펜스 주지사를 뽑았다면서 스스로에게 공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원래 토론회는 이 부통령 후보들이 정책 토론을 하는 자리인데요. 이번 토론회 초점은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케인 의원이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맹렬하게 공격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You can't have somebody at the top who demeans every group that he talks about. And I just, again, I cannot believe that Governor Pence...
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의 얘기 잠시 들으셨는데요. 이 어떤 집단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비방하는 사람을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힐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모욕에 기반을 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펜스 주지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펜스 주지사는 이런 케인 의원의 말을 대부분 무시했고요. 대신에 이 화살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펜스 주지사의 말입니다.
I mean, the situation we're watching hour by hour in Syria today is a result of the failed foreign policy and the weak foreign policy that
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이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는 시리아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실패한 외교 정책의 결과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는 클린턴 후보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펜스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판정승을 거뒀다고는 하지만 이 케인 주지사의 케인 후보의 이 트럼프 후보 공격을 이런 식으로 피해가면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청률도 낮아서 이 부통령 후보 토론회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부통령 후보 토론회도 끝났고 일요일에 열리는 2차 토론회로 이제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데요. 각 당 후보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이 트럼프 후보가 1차 토론회에서 패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철저히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토론회 때 트럼프 후보가 이 클린턴 후보의 약점을 제대로 파고들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를 의식해서인지 최근 선거 집회에서 이 클린턴 후보가 얼마 전에 폐렴에 걸렸던 일을 거론하는 등 좀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입니다.
She's supposed to fight all of these different things. And she can't make it 15 feet to her car. Give me a break.
네, 이제 클린턴 후보가 여러 문제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이 자동차까지 몇 걸음도 제대로 걸어가지 못했다면서 이 조롱을 했습니다. 지난달 11일 9.11 테러 추모 행사에 참석했던 클린턴 후보가 일찍 자리를 뜨면서 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동영상에 찍혔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한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다음 토론회에서 화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의 최근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My view is we are already great And if we work together, we will become even greater.
네, 미국은 이미 위대하며 함께 협력하면 앞으로 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선거 구호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자인데 바로 이걸 꼬집은 거죠.
네. 자, 2차 토론회에서 클린턴 후보가 승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트럼프 후보에게 좀 유리한 분위기가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 상황 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네, 1차 토론회 이후 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CBS, CNN 방송 또 로이터통신 조사에서 이 클린턴 후보가 4%포인트 내지 6%포인트 정도 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라스무센 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1%포인트 아주 근소한 차이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 국가안보국에서 일하던 계약 직원이 1급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됐다고요?
네, 이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해롤드 토마스 마틴 씨가 지난 8월 말에 미 연방수사국에 체포된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어제 마틴 씨가 1급 비밀 문서와 자료를 빼내고 또 정부 재산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공개되면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집으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올해 51살인 마틴 씨는 정부 하청기업 부즈앨런 해밀턴 소속이고요. NSA에 파견돼서 근무해왔는데요. 1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인가는 받았습니다.
네, 이 마틴 씨가 빼나온 것으로 알려진 1급 비밀, 어떤 내용인지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법무부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뉴욕타임즈 신문은 이 러시아나 중국, 이란, 북한과 같은 이 외국 정부 전산망에 침투할 수 있는 NSA의 이 소스 코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마틴 씨의 집과 자동차, 창고 두 개를 수색해서 증거물을 발견했는데요. 문서와 함께 여러 장치에서 또 디지털 자료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네. 자, 마틴 씨가 이렇게 그 자료를 유출한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점을 바로 이제 당국이 수사 중인데요. 마틴 씨는 이런 정보를 빼내는 것이 잘못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마틴 씨의 행동이 어떤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틴 씨의 변호인 측은 성명에서 마틴 씨가 아직 미국을 배신했다는 그런 증거는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마틴 씨가 해군 출신이고 인생의 대부분을 미국을 보호하는 데 헌신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마틴 씨는 정부 재산 절취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마틴 씨가 부즈앨런 해밀턴 소속이라고 하셨는데 몇 년 전에 NSA의 민간인 사찰 활동을 폭로해서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에드워드 스노든 역시 바로 이 부즈앨런 해밀턴 소속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즈앨런 해밀턴 측은 이 체포 소식을 듣자마자 마틴 씨를 해고했는데요. 이 당국의 수사에 전적으로 협력할 뜻을 전했다고 이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의 인터넷 검색 업체죠. 야후가 외부로부터 해킹을 당해서 고객 5억 명의 정보가 도난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야후가 고객들의 정보를 감시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후가 미 정보당국의 요청으로 수억 건의 이메일을 비밀리에 검사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4월부터 야후가 미 국가안보국 NSA나 연방수사국 FBI의 요구를 받고 감시활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미국 인터넷 업체로서는 최초라고 말했는데요. 이미 저장된 이메일이나 일부 이메일 계정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모든 수신 이메일에 대한 정부의 감시 요청에 응한 것은 야후가 처음이란 겁니다.
네, 야후의 감시 활동은 어떻게 공개가 된 건가요?
네, 로이터통신은 야후에서 일했던 전 직원 3명과 이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이들은 미국 정부가 이메일 내용이나 첨부 파일에 담긴 이 특정 문구나 신호를 찾아내기 위해서 1년에 이메일을 비롯한 숫자와 부호까지 검색하도록 야후를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후는 이에 따라서 특정 제시어나 문구를 이용해 이용자들이 수신하는 모든 이메일을 검색할 수 있는 특정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어떤 내용을 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야후가 정부의 요구를 만약에 수용을 했다면 내부에서도 좀 반발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야후의 머리사 메이어 최고 경영자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자 이 야후의 안보 책임자 등 최소한 두 명이 사임했다고 합니다. 야후 측은 화요일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짤막한 성명을 발표하고 야후는 법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미국의 법을 이행하고 있다고만 밝혔는데요. 수요일에 추가로 발표한 성명에서 로이터통신 기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것 같은 감시 프로그램은 야후 시스템에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야후가 한때 최고의 인터넷 검색 업체로 꼽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계속되는 경영 부진으로 아주 큰 혼란을 겪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지난 4월에 미국 최대 통신업체인 버라이즌이 야후의 핵심 사업 부문인 인터넷 사업을 48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이 외부 해킹 사태에 이렇게 자체 이메일 감시 의혹까지 나오면서 버라이즌이 인수를 계속 진행할지 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 버라이즌 측은 아직 이와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야후와 더불어서 미국 내 최대 이메일 서비스 제공업체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정부와 타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지메일로 유명한 구글은 성명을 통해 정부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았고 만약 정부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정부의 어떤 이 감시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정부로부터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보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How long will I love you? 함께 감상해 보시죠. How long will I love you? As long as stars are above you. Longer if I can. How long will I need you? As long as the seasons meet to follow their plan. How long will I be with you? As long as the sea is bound to wash upon the sand. How long will I want you? As long as you want me to. And longer by far. How long will I hold you? As long as your father told you. As long. As long as stars are above you, no longer if I may.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제9대 유엔 사무총장의 안토니우 구테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뉴스따라잡기 오늘은 세계 최고의 외교관이라고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은 어떤 자리고 또 어떤 권한과 제약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
세계의 대통령, 세계 최고의 외교관, 세계의 조정관, 국제연합 유엔의 주요 기구인 유엔 사무국의 수장, 유엔 사무총장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1945년 10월 유엔이 창설된 이래 유엔이 다뤄야 할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라는 가장 큰 과제부터 인권 보호, 테러와 빈곤 퇴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자연재해 등등 온갖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이 바로 유엔이고요. 그만큼 유엔 사무총장이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All the violence must stop. And there should be a political negotiation.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의 시리아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하고 있는 소리 듣고 계신데요. 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은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직책이라 불릴 만큼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희생양이라고 빗대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복잡다단한 국제사회의 역학 관계 속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기란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헌장은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과 책임을 둘이 뭉실하게 명시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역할과 기여도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권한과 임기.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적인 권위와 명예가 부여되는 유엔의 대표로서 유엔 사무국의 모든 인사권과 행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유엔 사무국 직원이 4만 1,000명이 넘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또 국제사회에서 국가 원수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요. 안보리나 경제사회 이사회 등 다른 유엔 주요 기관의 모든 회의에 참여해서 위임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Mr.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distinguished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excellencies, honorable ministers, ladies and gentlemen. Each year at this time, we come together.
또 1년에 한 차례 유엔의 활동을 총회에 보고하는 것도 유엔 사무총장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엔 헌장에는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1946년 총회에서 초대 사무총장 임기를 5년으로 정한 이래 줄곧 5년 임기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연임도 가능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선출 과정.
과거에는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유엔 사무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주로 강대국들이 아닌 중소국가에서 대륙별로 돌아가며 뽑는 게 암묵적인 관례였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9월에 유엔총회가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기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다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총회와 안보리는 193개 회원국에 후임 사무총장 선출을 알리는 공고문을 먼저 발송해야 하고요. 회원국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국의 추천을 받은 후보는 자신의 이력과 앞으로의 정사진을 밝히는 일종의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는데요. 반기문 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12월 말로 물러나고 그 후임을 뽑기 위한 청문회에 여성 후보 5명을 포함해서 11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5일 이들 후보군 가운데서 안토니우 구에테스 전 포르투갈 총리를 제9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역대 유엔 사무총장.
1945년 유엔이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은 반기문 현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인데요. 이 가운데 5년 단임에 그친 사람은 초대 트리그베 리 총장과 6대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 2명뿐이고요. 나머지는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3선에 도전한 역대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4대 크루트 발타임 총장이 유일한데요. 하지만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실패했고요. 아직까지 3선에 성공한 사무총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대 사무총장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사무총장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인물은 7대 코피 아난 사무총장입니다.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아난 총장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재임 기간 동안 국제사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비중을 다시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2001년에 유엔과 함께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7개월 후에 퇴임을 하면은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한국 내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저한테
지난 2006년 10월 한국인 출신 최초의 유엔 수장으로 선출됐던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제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올해 말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퇴임 후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라는 얘기부터 반 총장의 다음 행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과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946년에 채택된 유엔 결의안도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결의안은 유엔 사무총장의 연봉과 임기 등에 관해서 명시해 놓은 겁니다. 특히 퇴임 후의 행보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많은 정부의 신임을 받는 직책이기 때문에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정부직을 제안해서도 안 되고 본인도 이를 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권고사항으로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에 따라서 반기문 총장이 퇴임 후에 어떤 행보를 거를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 최고의 외교관으로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drop like flies. drop like flies입니다. 오늘 let's find out what drop like flies mean. 그럼 제가 마이크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Oh man, my colleagues are dropping like flies.
What do you mean?
Last week, a colleague came into work with the flu and now almost everyone has caught it. They are dropping like flies and calling out sick.
Wow, you'd better be careful. Make sure you take your vitamins and keep your immune system as strong as possible.
Absolutely.
본문에서 마이크가 Oh man, my colleagues are dropping like flies. 세상에, 내 동료들이 무더기로 쓰러졌어. 라고 말하자 제가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야? 라고 묻습니다. 마이크가 Last week, a colleague came into work with the flu. And now, almost everyone has caught it. 지난주에 한 직원이 독감기에 걸리고 나서 거의 모든 동료가 옮은 거야. They are dropping like flies and calling out sick. 다들 독감기 때문에 집에 일찍 들어가고 있어. 라고 말하자 제가 Wow, you'd better be careful. 야, 너 조심해야겠다. Make sure you take your vitamins and keep your immune system as strong as possible.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Absolutely. 당연하지.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Keep today's phrase, drop like flie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Oh man, my colleagues are dropping like flies.
What do you mean?
Last week, a colleague came into work with the flu, and now almost everyone has caught it. They are dropping like flies and calling out sick.
Wow, you'd better be careful. Make sure you take your vitamins and keep your immune system as strong as possible.
Absolutely.
Today's phrase is drop, D-R-O-P, drop, like, L-I-K-E, like, flies, F-L-I-E-S, flies, drop, like, flies. This phrase means that something is disappearing very quickly. For example, if people were dropping like flies, it would mean that they are dying off, quitting, or giving up something quickly. Drop like flies는 사람이 무더기로 아프다, 쓰러지다 또는 죽다라는 뜻인데요. 많은 지파리가 한꺼번에 죽는 데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외에도 drop like flies는 여러 사람이 하던 일을 한꺼번에 멈추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넓은 곳에 모여 있다가 갑자기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People are dropping like flies. 사람들이 갑자기 물이 빠져나가는 듯 떠나가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오늘 배우신 영어 표현 drop like flies 잘 알아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Oh man, my colleagues are dropping like flies.
What do you mean?
Last week, a colleague came into work with the flu and now almost everyone has caught it. They are dropping like flies and calling out sick.
Wow, you'd better be careful. Make sure you take your vitamins and keep your immune system as strong as possible.
Absolutely.
So remember that the phrase drop like flies means that someone or something faints, disappears, or collapses in large number. Try using this phrase with your friends.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1000개의 돌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에드리안이 부른 Thousand Stones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My days are filled with mistakes, some that I didn't make. Carry them around. Some people don't feel a thing, some kind of blissful dream. I wish I could live that now. Oh, I wish I could live that now. 'Cause 10,000 stones hanging deep in my heart. No, I don't know. They don't tear me apart. How could I ever believe the 10,000 stones would build the best of me? I've seen a lot in my life. I've seen two wrongs make a right. When everything was crashing, I know that you got your plans. You're always taking your stand. But I was only asking. No, I was never asking for 10,000 stones hanging deep in my heart. No, stones will build the best of m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3년 10월 6일 오늘, 이집트군과 시리아 연합군이 이스라엘 공군을 공격함으로써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는 6년 전 발생한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빼앗긴 시나이반도와 요르단강 서안지역 그리고 시리아 국경의 골란고원을 탈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8년 5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아오던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용납하지 않았고, 이에 1948년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사이에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후 1956년과 1967년 두 차례에 걸쳐 제2차, 3차 중동전쟁이 발발했고, 이어 1973년 오늘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중동전쟁 초기에는 이집트 시리아 연합군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스라엘의 반격이 거세지면서 전세가 역전됐고, 결국 시리아군은 골란고원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 24일 제4차 중동전쟁은 이집트와 시리아, 이스라엘이 유엔의 휴전협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종료됩니다. 1927년 10월 6일 오늘, 역사상 최초로 영화에서 배우의 목소리가 나오는 유성 영화 재즈싱어가 개봉됐습니다. 이날 주인공 알 존슨의 목소리가 뉴욕 워너브라더스 극장에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영화에서 배우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해 전 워너사가 영상과 뉴욕 필하모닉이 연주한 영화 음악을 합성한 영화 돈주왕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 영화는 배우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영화 재즈싱어는 무명 감독인 앨런 크로스랜드가 브로드웨이의 히트작을 88분짜리 영화로 만든 것으로 개봉과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35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흥행 수입을 거둬들입니다. 이 영화의 성공으로 워너사는 메이저 영화사로 발돋움했고, 배우 알 존슨 역시 일약 대스타로 올라서게 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